신들은 시지프에게 끊임없이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굴려 올리는 형벌을 과하였다. 그러나 이 바위는 그 자체의 무게로 말미암아 다시 산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이었다. 무익하고 희망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다고 신들이 생각한 것은 일리 있는 것이었다. 에세이 시지프의 신화에서 까미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 시지프를 빌어 부조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바위덩어리를 산으로 굴려 올리는 일, 그리고 어김없이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보는 일, 그것이 인생의 절대적인 조건, 바로 부조리라고 까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불행을 의식해 괴로워하는 인간, 끝이 없는 고통을 향해 지치는 법 없이 똑같은 걸음으로 다시 내려가는 인간, 자살이나 환상, 초월적인 이데아를 거절하고 자신이 명확하게 아는 것만을 가지고 세계에 맞서는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요. 문학 속 아웃사이더를 찾아 떠나는 독서기행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두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이방인의 세계관을 철학적 에세이로 확장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시지프의 신화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질 때 누구에게나 한 번쯤, 아니 한 번 이상은 있는 일이죠.
네, 카프카의 변신 감상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권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비슷한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도 까뮈의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까뮈, 카프카, 그리고 사르트르의 작품과 같은 이른바 실존주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이해해야 할 것이 부조리, absurdity 개념이라고 하죠. 다시 얘기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질 때, 그래서 하지 않던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바로 인생의 부조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까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물을 느끼고 주저앉는 것은 까미가 부조리 개념을 도출한 이유가 절대 아니죠. 그는 부조리한 영웅 개념을 또 한 번 이끌어냅니다. 그건 어떤 영웅상일까요?
네, 정답은 메르소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메르소를 이해하는 것은 부질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처방전을 얻는 것과도 같다는데요. 이방인 계속 감상해 나가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부조리한 영웅의 개념은 오늘 북마크 시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조리한 영웅, 긍정적인 의미의 아웃사이더를 만나는 두 번째 시간. 까뮈의 이방인, 이번 주에도 물론 책 선물 마련돼 있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이방인의 감상문을 올려주시면 몇 분 선정해서 민음사에서 이방인 번역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으로 오시는 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home.ebs.co.kr/engli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은 EBS underbar englit, englit고요. 편하신 곳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또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첫 곡은요, 프랑스의 남성 듀오 에런의 노래입니다. U-turn. 이 노래 듣고 이방인 두 번째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주인공 청년 메르소는 프랑스 알제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양로원에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한 번 보았지만 두 번째는 고사했습니다. 연구차 인부가 어머니의 나이를 묻지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지근방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생전의 어머니 심정을 어렴풋이 이해했지만 졸립고 피곤한 게 더 컸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실컷 잘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인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메르소는 수영이 하고 싶어져 항구의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전 직장 동료였던 마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It was quite like old times. A lot of young people were in the swimming pool. Amongst them, Marie Cardona, who used to be a typist at the office. I was rather keen on her in those days, and I fancy she liked me too. But she was with us so short a time that nothing came of it. While I was helping her to climb onto a raft, I let my hand stray over her breasts. Then she lay flat on the raft while I trod water. After a moment, she turned and looked at me. Her hair was over her eyes, and she was laughing. I clambered up onto the raft beside her. The air was pleasantly warm, and half-jokingly, I let my head sink back upon her lap. She didn't seem to mind, so I let it stay there. I had the sky full in my eyes, all blue and gold, and I could feel Marie's stomach rising and falling gently under my head. We must have stayed a good half hour on the raft, both of us half asleep. When the sun got too hot, she dived off and I followed. I caught up with her, put my arm round her waist, and we swam side by side. She was still laughing. While we were drying ourselves on the edge of the swimming pool, she said, "I'm browner than you." I asked her if she'd come to the movies with me that evening. She laughed again and said, "Yes, if I take her to the comedy everybody was talking about, the one with Fernandel in it." When we had dressed, she stared at my black tie and asked if I was in mourning. I explained that my mother had died. "When?" she asked, and I said,
"Yesterday."
She made no remark, though I thought she shrank away a little. I was just going to explain to her that it wasn't my fault, but I checked myself, as I remembered having said the same thing to my employer, and realizing then it sounded rather foolish. Still, foolish or not, somehow one can't help feeling a bit guilty, I suppose.
나는 곧장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물 속에서 마리 카르도나를 만났다. 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타이피스트였다. 그녀에게 마음을 준 적이 있었다. 그녀도 그런 것 같았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녀가 회사를 그만둘 참이었다. 나는 그녀가 부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서로 몸이 스쳤다. 우리는 자연스레 섞였다. 나는 부표 위, 그녀 옆으로 기어 올라가 그녀의 배를 베개 삼아 베었다. 온 하늘이 내 눈 속에 담겨 푸른 빛과 황금 빛을 띄었다. 목덜미 밑으로 마리의 배가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부표 위에서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잠시 후 태양이 너무 뜨겁게 느껴졌다.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도 뛰어들었다. 그녀를 쫓아가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았다. 마리는 줄곧 웃었다.
당신보다 내가 더 까맣게 탔어요.
저녁에 나랑 영화 보러 갈래요?
좋아요. 페르낭들이 나오는 영화 보고 싶었는데.
해수욕을 끝내고 옷을 차려입고 다시 만났을 때 마리는 검은 넥타이를 한 나를 보고 놀랐다.
상을 당한 거예요?
엄마가 죽었어요.
언제요?
어제. 마리는 흠칫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려다 사장에게도 이야기한 기억이 나서 그만두었다. 그런 말을 해봤자 무의미한 일이었다. 어차피 사람이란 조금은 잘못이 있게 마련이니까. 우리는 영화를 보았고 내 집에 와서 사랑을 나누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그녀는 가고 없었다. 일요일이었다. 하루 종일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서 거리를 바라보았다. 변함없는, 이름할 필요도 없는 하루가 가고 있었다.
Just then, the street lamps came on, all together, and they made the stars that were beginning to glimmer in the night sky paler still. I felt my eyes getting tired, what with the lights and all the movement I'd been watching in the street. There were little pools of brightness under the lamps, and now and then a streetcar passed, lighting up a girl's hair or a smile or a silver bangle. Soon after this, as the streetcars became fewer and the sky showed velvety black above the trees and lamps, the street grew emptier, almost imperceptibly, until a time came when there was nobody to be seen and a cat, the first of the evening, crossed, unhurrying, the deserted street. It struck me that I'd better see about some dinner. I had been leaning so long on the back of my chair, looking down, that my neck hurt when I straightened myself up. I went down, bought some bread and spaghetti, did my cooking, and ate my meal standing. I'd intended to smoke another cigarette at my window, but the night had turned rather chilly, and I decided against it. As I was coming back, after shutting the window, I glanced at the mirror and saw reflected in it a corner of my table, with my spirit lamp and some bits of bread beside it. It occurred to me that somehow I'd got through another Sunday, that Mother was now buried, and tomorrow I'd be going back to work as usual. Really, nothing in my life has changed.
갑자기 가로등이 켜졌다. 어둠 속에 떠오르던 첫 별빛들이 희미해졌다. 전차들이 점차 뜸해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인기척도 없어졌다.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빵과 다른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요리를 했다. 선체로 먹었다.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바람이 찼다. 방으로 돌아오다 무심코 거울을 보았다. 알코올 램프와 빵 조각이 놓여있는 테이블 끝이 보였다. 일요일이 또 하루가 지나갔다. 엄마의 장례식도 이제 끝이 났다. 내일은 다시 일을 시작할 것이다.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출근을 했다. 열심히 일을 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와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태양이 이글이글 내리쬐고 있었다. 퇴근 후 부둣가를 천천히 걸어 귀가했다. 하늘은 파랬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층계를 올라가다가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살라마노 영감과 부딪혔다. 영감은 개를 키우고 있었다. 8년째였다. 8년째 같이 산 개와 노인은 서로 닮아 있었다.
Oddly enough, though so much alike, they detest each other. Twice a day, at 11 and 6, the old fellow takes his dog for a walk. And for 8 years, that walk has never varied. You can see them in the Rue du Lion, the dog pulling his master along as hard as he can, till finally the old chap misses a step and nearly falls. Then he beats his dog and calls it names. The dog cowers and lags behind, and it's his master's turn to drag him along. Presently, the dog forgets, starts tugging at the leash again, gets another hiding and more abuse. Then they halt on the pavement, the pair of them, and glare at each other. The dog with terror, and the man with hatred in his eyes. Every time they're out, this happens. When the dog wants to stop at a lamp post, the old boy won't let him, and drags him on, and the wretched spaniel leaves behind him a trail of little drops. But if he does it in the room, it means another hiding. It's been going on like this for 8 years. And Celeste always says it's a crying shame and something should be done about it. But really, one can't be sure. When I met him in the hall, Salamano was bawling at his dog, calling him a bastard, a lousy mongrel, and so forth. And the dog was whining. I said, "Good evening." But the old fellow took no notice and went on cursing. So I thought I'd ask him what the dog had done. Again, he didn't answer, but went on shouting, "You bloody cur!" and the rest of it. I couldn't see very clearly, but he seemed to be fixing something on the dog's collar. I raised my voice a little. Without looking around, he mumbled in a sort of suppressed fury. "He's always in the way, blast him." Then he started up the stairs, but the dog tried to resist and flattened itself out on the floor. So he had to haul it up on the leash, step by step.
"이상한 일이었다. 노인과 개는 동일한 족속 같은데 서로를 미워했다. 하루에 두 번, 영감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선다. 8년 동안 그들의 산책 코스는 바뀐 적이 없다. 개가 노인을 끌고 가다시피 하고, 노인은 끌려가다 발부리가 걸린 것도 한결같다. 그러면 노인은 개를 때리고 욕지거리를 한다. 개는 무서워서 설설 기며 끌려간다. 그러면 노인이 개를 끌고 갈 차례이다. 개는 그걸 잊어버리고 또 노인을 끌고 간다. 노인은 또 개를 때리고 욕을 한다. 둘 다 멈춰선다. 개는 무서워서 떨고 노인은 미움에 떨며 서로를 노려본다. 매일 이 모양이다. 개가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층계에서 만났을 때도 노인은 개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도 영감은 계속 욕만 했다.
이놈이 늘 버텨서 말이지.
노인은 인사 대신 그렇게 말하고 개를 끌고 가버렸다. 개는 네 발로 버틴 채 끌려가면서 끙끙거리고 있었다. 8년간 개를 키우는 살라마노 노인 외에도 메르소는 레몽이라는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창고업을 한다는 레몽은 거칠고 성급하고 순진한 사내입니다. 메르소에게 와인을 대접하면서 다짜고짜 친구를 하자고 합니다. 메르소는 아무래도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레몽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한 여자를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 이를테면 네, 정부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내가 한 놈이랑 죽어라 싸웠는데 그 놈이 그 여자의 오빠예요. 아무튼 최근에 그 여자가 날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There's a girl behind it as usual. We slept together pretty regular. I was keeping her as a matter of fact, and she cost me a tidy sum. That fellow I knocked down is her brother.' Noticing that I said nothing, he added that he knew what the neighbors said about him, but it was a filthy lie. He had his principles like everybody else, and a job in a warehouse. 'Well,' he said, 'to go on with my story, I found out one day that she was letting me down.' He gave her enough money to keep her going, without extravagance, though. He paid the rent of her room and 20 francs a day for food. 300 francs for rent and 600 for her grub, with a little present thrown in now and then, a pair of stockings or whatnot, say 1,000 francs a month. But that wasn't enough for my fine lady. She was always grumbling that she couldn't make both ends meet with what I give her. So one day I says to her, "Look here, why not get a job for a few hours a day? That make things easier for me too. I bought you a new dress this month. I pay your rent and give you 20 francs a day. But you go and waste your money at a cafe with a pack of girls. You give them coffee and sugar, and of course, the money comes out of my pocket. I treat you on the square, and that's how you pay me back." But she wouldn't hear of working, though she kept on saying she couldn't make do with what I gave her. And then one day I found out she was doing me dirt. He went on to explain that he'd found a lottery ticket in her bag, and when he asked where the money'd come from to buy it, she wouldn't tell him. Then another time, he found a pawn ticket for 2 bracelets that he'd never set eyes on.
레몽은 그의 정부가 부정을 저지른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내가 그 여자에게 생계비를 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집이 일 하나 안 하면서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내 돈으로는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한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말했지. 왜? 반나절만이라도 일 좀 하지 그래. 그러면 나도 부담 좀 덜 텐데. 아, 그런데도 이 계집이 계속 투덜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여자 핸드백 속에서 복권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다 뭐냐고 물었더니 이 계집이 설명을 못해. 그러려니 했는데 얼마 후에 전당표를 또 발견했어. 발찌 두 개를 잡혔더라고. 난 그래서 그 계집이랑 관계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좀 두들겨 패줬지. 피가 나도록 패싸. 그런데도 성이 차질 않아. 그래서 생각한 게 그 여자에게 편지를 쓰려고. 그 여자가 나와 헤어진 걸 후회하게 할 편지를 써서 그 여자가 내게로 오면 한번 잔 다음에 바로 쫓아내리고.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좀 써주면 안 될까? 나 같은 놈이 어디 글줄이나 쓸 줄 알아야지. 아, 지금 당장은 안 써도 돼. 혹시 귀찮으면 관두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I wrote the letter. I didn't take much trouble over it. But I wanted to satisfy Raymond, as I'd no reason not to satisfy him. Then I read out what I'd written. Puffing at his cigarette, he listened, nodding now and then. Read it again, please, he said. He seemed delighted. That's the stuff, he chuckled. I could tell you was a brainy sort old boy, and you know what's that. At first I hardly noticed that old boy. He came back to me when he slapped me on the shoulder and said, So, now we're pals, ain't we? I kept silence, and he said it again. I didn't care one way or the other, but as he seemed so set on it, I nodded and said,
Yes.
He put the letter into the envelope, and we finished off the wine. Then both of us smoked for some minutes, without speaking. The street was quite quiet, except when now and again a car passed. Finally, I remarked that it was getting late, and Raymond agreed. Time's gone mighty fast this evening, he said, and in a way that was true. I wanted to be in bed, only it was such an effort making a move.
나는 편지를 썼다. 되는 대로 썼지만 레몽의 마음에 들도록 애썼다.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다 쓰고 읽어주었더니 레몽은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자네가 세상 물증에 밝다는 걸 딱 알아봤지. 이제 자넨 진짜 내 친구야.
그렇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는 정말로 내 친구가 되고 싶은 모양이었다. 졸음이 왔다. 일어서기 힘들었다.
이봐, 자포자기 하면 안 돼.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 들었어. 어차피 살면서 한 번은 당할 일이야.
맞는 말이었다. 난 일어섰다. 레몽은 내 손을 꽉 움켜쥐었다.
사나이끼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그 후로도 별일 없는 날들이 흘러갔다. 토요일마다 마리와 데이트를 하고 바다 수영을 즐겼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한 가지, 살라마노 노인의 개가 없어진 것을 빼면. 노인은 더없이 절망했다. 레몬과 나는 노인을 위로했다.
I told him that there was a pound at the police station where stray dogs are taken. His dog was certain to be there, and he could get it back on payment of a small charge. He asked me how much the charge was, but there, I couldn't help him. Then he flew into a rage again.
Is it likely I'd give money for a mutt like that? No damned fear! They can kill him for all I care.
And he went on calling his dog the usual names. Raymond gave a laugh and turned into the hall. I followed him upstairs, and we parted on the landing. A minute or two later, I heard Salamano's footsteps and a knock on my door. When I opened it, he halted for a moment in the doorway.
Excuse me, I hope I'm not disturbing you.
I asked him in, but he shook his head. He was staring at his toe caps, and the gnarled old hands were trembling. Without meeting my eyes, he started talking.
They won't really take him from me, will they, Monsieur Merceau? Surely they wouldn't do a thing like that. If they do, I don't know what will become of me.
I told him that, so far as I knew, they kept stray dogs in the pound for 3 days, waiting for their owners to call for them. After that, they disposed of the dogs as they thought fit. He stared at me in silence for a moment, then said,
"Good evening."
"나는 경찰서의 동물보호소에 가보라고 말했다. 수수료를 조금 내면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에 노인은 버럭 역정을 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돈을 내. 차라리 죽어버리라지."
노인의 욕설이 시작되었다. 레몽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나도 집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살라마노 노인이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으나 그는 들어오지 않았다.
"개를 뺏기진 않겠지요, 메르소 선생. 돌려줄 테지요.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동물보호소에서는 사흘 동안 유기견을 맡았다가 사흘이 지나면 적당히 처분해버린다고 말했다. 노인은 말없이 나를 쳐다보다가 말했다.
"안녕히 계시오."
노인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벽을 통해서 그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모르겠다. 왜 그때 엄마 생각을 했는지. 그러나 이튿날은 일찍 일어나야 하는 날이었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나는 저녁을 걸렀다. 'Today's bookmark.'
까미는 시지프의 신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벌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아무래도 카프카의 변신을 예로 든 것 같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더덥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 부정적인 인식이 마음 속에 벌레라는 것이죠. 부조리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의 부정을 거듭한 끝에 얻게 되는 긍정의 논리가 바로 부조리 의식이라고 까미는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조리한 영웅 개념을 제시하죠. 그것은 내가 명확하게 아는 것만을 가지게 된 나와 세계 사이의 괴리를 투명한 인식으로 맞서서 싸우는 인간형입니다. 부조리의 영웅에겐 세 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까미는 말하는데요. 바로 반항, 자유, 열정입니다.
까미는 인생의 허물을 느낀 인간이 궁극적으로 택하는 세 가지 잘못된 태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살, 허무맹랑한 희망, 그리고 초월적인 이데아. 초월적인 이데아. 이 세 가지의 유혹을 피해 자신의 투명한 의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의 부조리한 영웅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메르소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뜻깊은 감상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 좀 볼까요?
네, 양희원님께서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방인 책을 사주셨었는데 그때는 내용이 어렵고 재미없어서 읽다가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미문학관을 통해 다시 읽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양희원님. 사실 저도요. 옛날에는 재미없었던 고전들을 영미문학관에서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볼 걸, 좀 깊이 있게 읽어볼 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감입니다. 네. 류수련님께서 전체적으로 작품 전체적으로 암울하고 고립과 허무가 느껴지는데 까미가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방인을 쓴 걸까요? 글쎄요. 까미, 대학에서 철학 전공, 프랑스에서는 사르트르와 함께 철학,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철학 문학의 선봉이입니다. 라고 작가님께서 알려주시네요. 정리 잘해주셨는데요. 류수련님 공부해보시죠.
공부하라는 말로 끝내시네요.
고맙고요.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미눔사에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은행나무에서 제스민 워드의 소설 바람의 잔해를 줍다를, CNN 뮤직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새 앨범 3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F팜에서 3초 만에 녹여 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열리는 뮤지컬 러브 인 뉴욕 11월 29일 목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감상 음악 소개하겠습니다. White Stripes의 I'm Lonely But I Ain't That Lonely Yet 들으셨고요. 피터 그린의 Same Old Blues 그 전에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은 The Divine Comedy의 연주와 노래 Absent Friends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 수요일 밤에 돌아오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